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1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 요코다 미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기자들에게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큰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 문제도 아시아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BOA 기자의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근면하고 따뜻하다면서 세계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본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정권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확실히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무력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를 묻는 미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제거와 이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능력은 기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듀몬트 소장은 서한에서 국방부 지도자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며 북한은 신경반응, 수포, 출혈, 질식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오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아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은 지난 9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부패위원회 구성 발표 직후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인 미테브 빈 압둘라 왕자와 해군 수뇌부 경제장관 등도 고위직 파면 과정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우디 국영 알 아라비아 TV는 어제 이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가운데는 사우디 억만장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도 포함됐습니다. 알왈리드 왕자는 중동지역 부호 가운데 한 명으로 그동안 여성인권과 사우디 왕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같은 숙청은 모하메드 왕사자가 최근 리야드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지 2주도 안 돼 진행된 겁니다.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태풍 담레이가 강타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태풍으로 주택 천여 채가 파손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 전기가 나갔고 여객기 수십 여 편의 운항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태풍 담레이는 이 지역에 몰아친 16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오는 10일부터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 복구에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주르시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하통신과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공격은 시리아 동부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역에 있던 난민들을 겨냥해 발생했습니다. 데이르 알주르시는 시리아 오일 생산과 지역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은 또 지난 3일 시리아군이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몰아내고 승리를 선언한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IS는 지난달 사실상의 수도인 라카를 잃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이곳까지 정부군에 빼앗기면서 연이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순방에 앞서서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을 한층 압박 고립시키는 것이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예. 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어떤 대화보다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북한을 더욱더 압박하고 제재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순방에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죠. 그 백악관에서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그 아시아 순방의 그 배경, 목적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예. 북한과 관련해서 그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 크게 세 가지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가장 큰 문제 전환 그 목표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 특히 그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 미국의 목적 북한을 그 완전히 그 비핵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을 그 고립, 압박, 제재하는 이런 것을 그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그 이 같은 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중국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이 중단하는 쌍중단 얘기 그게 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서로 그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동결하고 미국은 그 한미 그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는데
예.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 분명히 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 미국은 그 동맹 또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겠다. 그런 일을 하면서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지난 2월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그 백주대낮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독극물로 살해가 됐는데요.
네.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문제를 그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한국 방문과 관련돼서는 일단 뭐 DMZ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좀 관심을 모았는데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군요.
네,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난 31일 익명을 전제로 한 트럼프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휴전선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지 않는 것이 안전 문제 또 북한 자극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예. 백악관에서는 실정상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찾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뭐 소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또 했고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지난주에 그 비무장지대를 갔고 펜스 부통령도 저번에 한국 방문 당시에 여기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휴전선 방문은 약간 상투적인 것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무장지대 방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자, 8일에는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앞서 최용기 기자께서 맥마스터의 발언 소개해주면서 중국의 역할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역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그 북한 핵 문제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그 북한 핵 문제의 커다란 그 방향을 바꾸는 일종의 그 분수령이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4월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된 무렵인데요. 당시 그 미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그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거기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전기 분수령 이런 것이 마련이 됐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그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얘기했던 환율 조작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서 굉장히 과세, 그러니까 어떤 벌금 같은 걸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이 같은 환율 조작국으로 안 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라 이런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 간의 어떤 그 정치적 타결이 돼서 굉장히 커다란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특히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경제적 수단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거꾸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그 2차 제재, 세컨더리 곳을 가하겠다 이런 그 굉장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8일 있을 베이징에 있을 그 트럼프 시진핑 그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게 더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해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용기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역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핵심 목표 역시 그 북한을 압박하고 더 고립시켜서 이제 핵 문제 해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라. 또 다른 대북 압박 조치들도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전례 없이 협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속도 문제고요. 또 압박 내용 면에서도 보강할 측면이 많다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또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자들도 추방하지 않았고 또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쌍중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은 계속 미국하고 북한 모두 긴장 완화를 해서 양측이 좀 자제하고 노력을 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단된 뭐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그 대화를 좀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제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이 그 상당히 지금 그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은 그 중국의 몇 안 되는 그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동북아에선 굉장히 그동안에 중국한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동맹국인데 바로 이 동맹국을 자신의 손으로 경제제재, 정치제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상황을 계속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 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화 그 다른 어떤 그 해법을 그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쌍중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중국이 보기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문제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동결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자 이런 거였는데요.
예.
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백악관 맥마스터 보좌관 이거에 대해서 쌍중단은 이거는 그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보다는 좀 더 좀 어떤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을 뭐 좀 완전히 해결하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정상회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측에서도 미국에게 그런 뭐 대화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충실하게 대북 제재 이행해왔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50만 톤을 수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지난 9월에 북한산 석탄을 50만 톤 수입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예.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9월 달 중국은 북한에서 50만 9천 톤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미화 4,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중국이 지난 8월 14일에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유엔
예.
안보리는 지난해 9월에 북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고요. 또 올해 예. 8월에 북한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중국 상무부는 이번에 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전면 금지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재 이전에 수입된 품목 이것을 통관시킨 거니까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중국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는 대북 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미국과 그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이런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예.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볼 때 과연 그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그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현철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중국의 공식적으로는 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뭐 광물 수입도 중단하고 석유 공급도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제재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북한의 뭐 그 언론이 이런 것은 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이 그 북한산 석탄, 광물 자원 이런 것을 그 차단 수입을 안 한 지가 2월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동안에 나온 여러 그 관측, 탈북자들의 보고 이런 것을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제재로 인한 그 변화의 조짐이 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일 가시적인 것은 그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 얘긴데요. 과거 올 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이제 휘발유를 킬로그램 단위로 파는데 올 봄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한 6천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 한 지금 17,000원, 비싼 데는 한 2만 원까지 지금 받는다 그러니까요. 한 3배 가량 올랐고요. 또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그 북한에서는 그 서비스차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갖고 그 시외 버스처럼 운영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서비스차 가격도 오르고 이런 그 운행을 잘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고요. 이게 좀 오래 가면 아마 물가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석유가 오른 건 물론이고 그 탄광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은 그 석탄 수출 같은 걸 통해서 한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왔는데요. 2월부터 그 중국이 이것을 그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광산서 일하는 그 수천 수만 명의 그 광부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고요. 여기에 그 딸려 있는 군부 또 그 돈주 또 근처에 있는 무슨 식당 또 이로 먹고 사는 무슨 장마당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외화난에 이제 시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석탄 또 섬유 또 근로자 해외 송출 이런 것이 그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자원이었는데요. 이런 것이 대부분 지금 중단되거나 그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외화난이 갖고 이것이 아마 대단한 그 경제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예.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미 의회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고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선제 공격을 할 경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VOA가 여러 번 보도해드린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북한과 관련해서 그 군사적 옵션, 무슨 대북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암시 또는 시사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미국 행정부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하고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 의회에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그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은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선제 공격을 할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그 제기가 됐는데
예.
틸러슨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위협의 성격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령 그 핵무기나 미사일로 괌 또는 미 본토를 공격한다. 이런 것이 그 아주 확인이 되고 또 발사돼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즉각 이것을 그 격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할 권한이 있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언론서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핵 미사일 움직임을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일종의 뭐 예방 공격 같은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협이 즉각적 위협인지 즉 위협의 성격에 달렸다 이렇게 좀 다소 좀 그 얼버무리는 듯한 이렇게 모호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이 자국 영토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 차례 확실히 밝혀왔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한 이런 것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선제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최용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핵무기의 그 위협의 성격이 어떠냐, 아, 여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처음에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때만 해도 이것이 그 현재로서는 뭐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위협이 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도 높아지고 또 대응 강도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이런 그 핵 보유 그 자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또 예방 공격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그 위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면 해당 시설을 겨냥해서 정밀 타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그런 분명한 정보가 있을 때 그때 그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논의들과 또한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그런 강도 높은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미국 조야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토론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배경은 뭐 비슷합니다.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가서 북한 뭐 완전 파괴 또는 그 하나의 옵션 그러니까 전쟁 군사적인 그 어떤 옵션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혹시 그 진짜로 그 한반도에 또 다른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좀 우려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법안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그 대북 선제 타격을 예방하는 그런 법안을 그 냈습니다. 민주당 그 상원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그 6명이 그 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 게 몇 개 있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그 전쟁 선포권은 의회의 권한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만일 북한의 위협이 그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이런 어떤 전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 없이 전쟁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 옵션을 정말 실행에 옮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발언들을 왜 이렇게 자주 빈번히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강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들 이런 강경 발언들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압 외교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평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압박과 협상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군사 옵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보고 강압 외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 중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점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고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이 북한의 달라진 도발 행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과 관련된 미국 의회의 움직임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 관계였죠. 그런데 최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나아가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사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그 사드 그 한국 배치와 관련돼서 그 냉각됐던 그 한국과 중국 관계가 그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그 밝혔는데요. 한중 양국이 그 다음 주 그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 간 한중 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1월인가요? 그 북한의 그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더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제재 압박 이런 걸 가했습니다.
예.
무슨 관광객도 보내지 않고 또 무슨 그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해서 무슨 일종의 그 보이콧 이런 그 제재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한국이 드디어 한 20개월 걸친 그 사드로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이 갈등을 딛고 새로 이 문제를 좀 봉합을 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한 겁니다.
예. 일단 미국 국무부도 한중 간에 이렇게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두 나라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영내에 좋은 일이며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가 하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사드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체계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역시 최우선 순위에 둔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국무부는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중국이 깨달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은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첨예하게 갈등을 해왔는데 이번에 봉합된 그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같은 그 봉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그 해소된 데는 그 몇 가지 그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한국에서 나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설득 작업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그 설명을 한 것이 주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첫째로는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그 군사 동맹에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사드 추가 배치는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납득했다 이런 얘긴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 같은 것을 그 일종의 그 전술적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 이런 것을 진정으로 그 납득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가기 전에 아마 이런 상태가 봉합이 안 되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재하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아마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그 서둘러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전술적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런 것을 봉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드와 관련돼서 한국과 중국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과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대북 인권 관련된 새로운 결의안이 상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의안 제출 마감일인 지난 31일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에 해마다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건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북한이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실종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또 종교적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인권유린의 책임이 최고 지도부에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예.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또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맞춤형 제재를 개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4일에 이 결의안을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처리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넘겨져서 12월 중순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태용호 전 영국 주재 공사, 북한 공사, 한국으로 망명을 했죠.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봉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태용호 그 전 그 영국 주재 공사죠. 북한의 아주 뭐 엘리트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태용호 그 전 공사가 그 최근 그 미국 워싱턴에 와서 연구소 또 미 의회를 방문을 해서 그 북한 실정에 대해서 그 증언도 하고 또 자신의 견해도 밝혔는데요. 대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북한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등 그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시장이 익숙해졌다. 또 한국산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그 점점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일종의 그 주민 봉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보다 외부 세계의 그 정보 소식 이런 것을 좀 보다 많이 좀 유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최근 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태영공 전공사 이와 관련해서 군사적 옵션을 최후의 수단에 할 때 하더라도 그 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일단 대화는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선택이 최후의 수단이지 이것으로 그 어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검토 안 하고 마구다지로 그 군사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또 태용호 공사가 미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밝혔고 또 본인이 북한을 탈출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태용호 공사가 그 아들만 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이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도 외교관이면은 북한에서 그 웬만큼 살 텐데 왜 그 탈출했냐 그랬더니요.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더 이상 그 노예적인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한 내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본보기식 숙청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간부들에 대한 그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또 한동안 그 자제해오던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동신문사 간부 여러 명이 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를 일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혁명화 조치가 됐고요.
예.
또 평양 고사포부대 정치부장을 부패 혐의로 처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공포 통치는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그 권력 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 집권 초기부터 이런 그 공포 통치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2013년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면서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요.
예.
한국의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펴낸 그 김정은 집권 5년의 실정 백서를 보면 그 김정은이 그 3대 세습의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공포 통치를 강행했고 여기 희생된 사람이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들을 포함해서 모두 340명에 이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국가정보원이 국감에서 이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관심 가는 대목이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그 신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김한솔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조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그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디인지는 밝힐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마지막에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한미안보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서울에서 그 미한 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예.
이건 뭐 연례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을 비롯한 그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그 중요한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전략자산의 그 순환 배치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한국의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예.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그 북한의 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항공모함, 또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을 좀 더 그 한반도 인근에 그 배치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백악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미 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TV가 보인다. 전영단입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솔직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미네랄까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인지.
외국에서 까다로운 검사도 통과했다면서요?
그때 새롭게 공급되니까 다른 물보다 훨씬 신선하겠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거의 없어요.
TV에도 자주, 남한에서는 TV에도 자주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서울 수돗물 이름은 아리수라고 합니다. 보통 석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품질 확인을 나옵니다. 수돗물 검사를 나오는데요. 올 때마다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수돗물을 틀고 그 수돗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온 계기들,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설비들에다가 물을 이제 넣고 그 수돗물의 품질을 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검사하고는 이 검사한 용지를 저희들한테 이제 주고 또 다음번 매번마다 그 용지를 주는데요. 여기 보면 아리수 물, 그러니까 수돗물 품질 확인제 점검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 결과들을 이제 정확히 밝혀놨습니다. 탁도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물질염들도 판정을 해서 적합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농물 출수 경험, 그 물에 농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질팀에서 담당자 이름도 밝혀놓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품질 검사를 합니다. 품질 검사 과정에 수돗물이 이 서울 수돗물 아리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TV 홍보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정이 나오곤 합니다.
다달이 이렇게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탈북자 김영수 씨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 하죠.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집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 때에도 이제 물을 틀게 되면 부엌에는 수도가 물이 나오는데요. 수도 꼭지를 우르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또 왼쪽으로 비틀어 놓으면 더운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물은 수도물은 24시간 동안 365일 언제 한번 물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금을 내야 할 텐데요.
남한에서는 매달 수도세를 냅니다. 그 달에 이제 물을 쓰고 그 수돗물을 쓰고 나서 쓴 양만큼 돈을 내는 건데요. 매 집마다 수도관들이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수돗물 처리구에 뉘랑기라는 것이 이제 다 달려 있습니다. 매 집마다 쓴 물이 얼마나 썼는지 수돗물이 통과되면서 쓸 때마다 그 계기가 움직여가지고 숫자로 매달 쓴 물이 정확히 표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얼마 썼냐고 체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양만큼 이제 수도세가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수도세는 매 달마다 쓴 것만큼 돈을 내는 것이 바로 수도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북자 김영수 씨 집에서는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돗물 요금이 이제 저희 집에도 고지서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이 이제 날아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에 지금 보면 매 달마다 보통 한 2만 천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수도세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저희 집에서 쓴 수도세가 24,117원이 나왔습니다. 수도물은 지금은 부엌에서 그릇을 가진다거나 또 화장실, 세면장에서 세수를 한다거나 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 북한에서 말하면 위생실이죠. 위생실 안에서 대소변하는 그걸 이제 내려보내기 위해서 물을 쓴다거나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수돗물들을 집에서 활용합니다. 이 물값을 보면 수돗물은 집에서 그릇을 닦거나 세척하거나 또 정수기에 물이 공급돼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 세탁기 같은 경우도 매 주마다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씩 세탁을 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요. 속내에는 그래서 이틀만 입어도 또 이제 다 빨고요. 그 다음에 겉옷도 자주 세탁하고 그 목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더운물 찬물이 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목욕도 자주 합니다. 진짜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참 처음에 저는 왔을 때 깜짝 놀랐고 이렇게 매일 하는 목욕도 물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쓰는 돈이 이번 달에 나온 것도 24,117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말처럼 한 달 내내 요리와 세탁, 목욕까지 사용한 모든 수돗물 요금이 한 달에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 내내 사용한 수도 요금, 탈북자 김영수 씨에게는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것도 24,117원. 결과적으로 23달러 정도 됩니다. 23달러. 월급과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라고 봐야 되겠죠. 한 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남한에서는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가장 낮게 정해놓은 것이 5.5달러입니다. 보통 보면 한 12달러 정도씩 버는 거로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8달러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시간만 일해도 그 번 돈으로 한 달 동안에 쓰는 그 많은 물들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탈북자 김영수 씨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수도 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0년 11월 5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를 누르고 미국 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의 영광을 안습니다. 뉴욕 명문가 출신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26살 때 정치계에 입문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9살 되던 해 루스벨트는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4년 뒤 미국민들은 다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1940년 오늘 루스벨트는 또다시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44년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4선 대통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뒤 루스벨트는 뇌이열로 쓰러져 6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1947년 미국은 대통령의 3선 출마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선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기록됩니다. 1989년 11월 5일 오늘, 살아있으면서도 전설이 됐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로비츠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사망했습니다. 호로비츠는 1904년 러시아의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전기기술자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호로비츠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12살 때 키예프 음악원에 입학해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벌써 호로비츠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호로비츠는 1924년 베를린을 시발점으로 유럽으로 연주여행을 했고 192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에 귀화하지만 10년 후 무대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31년 만에 그리운 유럽 연주 여행을 다시 떠남으로써 자신의 피아노 인생을 화려하게 마감합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마감 뉴스입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큰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 문제도 아시아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근면하고 따뜻하다면서 세계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본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정권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확실히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무력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를 묻는 미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듀몬트 소장은 서한에서 국방부 지도자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며 북한은 신경 반응, 수포, 출혈, 질식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공개적으로는 논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아리조나주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은 지난 9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인 랜드폴 켄터키주 상원의원을 공격한 남성이 4급 폭행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켄터키주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59세 남성 르네이 부셰이를 폴의원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폴의원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폴의원이 전날 켄터키주 볼링그린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59세 남성 르네이 부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범은 체포됐고 경찰에 모든 게 맡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가볍게 다쳤지만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셰가 폴의원을 습격해 폭행한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를레스 푸즈데문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전직 자치정부 강요 4명이 오늘 벨기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자신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어제 벨기에 사법부에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체포영장 관련 벨기에 사법부에 완전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주 카탈루냐 독립공화국 선포 직후에 분리독립정부 지도자 9명을 구속하고 하루 뒤 푸지데몬 전 수반에게 유럽연합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부패위원회 구성 발표 직후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자 11명과 전 현직 장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인 미테브 빈 압둘라 왕자와 해군 수뇌부, 경제장관 등도 고위직 파면 과정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우디 국영 알 아라비아 TV는 어제 이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인물 가운데는 사우디 억만장자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도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태풍 담레이가 강타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태풍으로 주택 천여 채가 파손되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에서도 강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 복구에 가용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APEC 정상회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 주루시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하통신과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공격은 시리아 동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던 지역 난민들을 겨냥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